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창세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창세기서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이제 창세기서 12장 오늘 나누게 되는데요. 이 창세기서 12장에서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또 그 가운데서 교훈을 얻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우리는 창세기라는 거대한 골짜기의 이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분위기가 여기서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던 사건의 진행 속도가 여기서부터는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동안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강조했었는데 이제는 특정 인물들에게서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쟁쟁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주 각별한 몇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네 명의 중심 인물, 그 인물들이 필두로 해서 성경의 나머지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창세기 처음 11장에서 우리는 창조, 인간의 타락, 대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네 개의 중대한 사건들을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목격을 했다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하나로 취급하셨습니다. 아담에게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만 집중하시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대해서 이렇게 나누시게 다루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전체를 상대하셨어요. 그러나 창세기 12장에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네 명의 주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사건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개인 중심으로 인물 사적으로 일들을 해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인을 선택하셔서 그로 한 민족을 이루어 그를 통해 일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같던 아들 이삭이 등장하게 되죠. 그것이 아브라함은 12장에서 23장까지, 이삭은 24장에서 26장까지. 다음으로는 선택과 책망의 아들 야곱이 나옵니다. 길게 나오죠. 27장에서 36장까지. 끝으로 고통과 영광의 사람 요셉을 37장에서 50장까지 만나게 됩니다. 이 네 명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극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인류 전체와 상대를 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인간의 타락 이후 우리는 가나안의 엄청난 죄를 보았습니다. 무슨 죄가 그리도 컸단 말입니까? 교만한 죄였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가져온 재물 때문에 지극히 교만해졌던 나머지 분노하였어요. 자기 동생 제사는 연락이 되고 자기 드린 제사는 거절을 당하게 되자 가인은 자기 동생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은 그러한 미움으로 가득 찼게 됐고 그 미움은 살인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의 원인은 그러므로 교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만은 바로 사단이 범한 죄란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만한 마음 속에서 범하는 죄입니다. 대홍수 시기에는 육신의 정욕이 죄였는데 우리는 사람의 행동과 생각이 온통 육신을 만족시키는 데 있었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 대홍수를 일으키셨습니다. 이때 오직 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제외시켰잖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지 아니하셨다면 인류는 이 땅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 오래도록 길이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두셀라가 사는 동안, 그러니까 969년 동안 아주 길이 참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참으신다고 하는 의미 아닌가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데 969년이면 충분한 세월이 아니었을까요? 홍수 심판으로도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 대신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며 반역을 시도하게 됩니다. 대홍수 이후 바벨탑 사건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전체 인간에게서 한 사람에게로 방향을 돌리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시는데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고 그 민족에게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이런 일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세상에 길들이 많아 보여도 최선의 길은 오직 하나뿐이란 말이죠. 하나님만이 가장 좋은 최선의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은 더 확신하며 나아가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지상에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면 그가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자식에게 아브라함, 에이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주죠. 외국 방송이나 영화를 보면 에이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흔하게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도 에이브라함 링컨이 있잖아요. 유명한 정치인, 영화배우, 운동선수 가운데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흔합니다. 세계 3대 종교인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모두가 아브라함을 시조로 하고 있습니다. 서양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란 이름만큼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름도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명성의 대명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실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의 또 다른 표는 그가 소유한 신사다운 귀족적 면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보다 더 품위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과연 우리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가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왔을 때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그가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쪽을 택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아니, 어떤 사람이 과연 오늘날 상업적 거리에서 그같이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약육강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교인이나 친구 간에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면 아브라함은 실로 품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수많은 왕들에게 얼마나 신사답게 행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창세기서를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은 그 왕들에게 자기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전리품 가운데 신발끈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시기를 잘 타고나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은 나폴레옹이 말했던 것처럼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됨됨이와 적절한 시기가 잘 만나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에 동의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는 말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조차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 신념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기록한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4장 3절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관계된 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아브라함에게 일곱 번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타나실 때마다 매번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역시도 여러 차례 걸쳐서 실패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네 차례나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번번이 얼굴에 철판을 까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시몬 베드로와 같이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스스로 잘못을 훌훌 털고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생활을 시험하실 때 여러분은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을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찬양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대해서 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세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세 가지 언약을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언약은 성경의 중심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이 세 가지 언약에서 파생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땅에 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민족에 관한 언약입니다. 자, 첫 번째는 땅이고요. 두 번째는 민족입니다. 보니까 내가 네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면서 세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잘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가장 끈질기에 오래도록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민족을 들라고 한다면 그건 유대인 아니겠어요? 어떤 민족이 유대인과 필적할 만하겠습니까? 두 번째 언약은 어떻습니까? 과연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었는가요?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세상에 미쳤습니다. 그 복이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가운데 첫 번째 것만 빼고 모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이 땅을 주겠노라. 그런데 오늘날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들어 아시잖아요. 그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간신히 발가락 하나만 들여놓았을 뿐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단 말이죠. 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도 별 수 없으신 모양이다 라고 말이죠. 정말 그런가요?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보죠. 하지만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셔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언약 가운데 3분의 2가 글자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면,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땅을 아직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나 분명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의 불순종과 배반 때문이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오늘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시행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돌이키실 겁니다. 맛보기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들의 동쪽 땅을 얻을 것이며 북으로는 헷 족속의 땅까지, 그리고 남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에 위치한 작은 강인 애굽의 강까지 소유를 삼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지에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고작 해야 사방 5km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에는 털도 없이 부족한 면적입니다. 턱도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5평방킬로미터의 땅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이 영토를 확장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와 경륜이 차야 그들의 영토가 넓혀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유엔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가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다 지금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도 그야말로 문명의 이기들로 인하여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안에 편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문들이 신문과 뉴스의 서두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권 내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품으신 뜻에 따라 세상 일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세 가지 언약이라는 안경을 쓰고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1절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소는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기 집과 사업과 당시 문명의 최고였던 우르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가족 가운데 일부를 데리고 가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를 데려가라고 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척들은 물론이고 아버지마저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일까요? 우리는 그 실마리를 여호수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만 떠나라 그랬어요.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이 내용을 여호수아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의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일족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우상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당시 온 세상이 우상에 쩔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그 같은 우상의 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을 떼어놓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제거하신 다음 다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시는 길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 아브라함을 그들로부터 격리시킨 일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리셨다면 오늘날 저 또한 이렇게 살아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하게도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해 나가시는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평신도의 눈높이에 맞춰 기획된 쉽고 명확한 명품 성경 두란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0-0460, 320-0460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